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는 둘만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왜 결혼을 했냐 하면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결혼을 했죠. 만나러 가는 시간도 아깝고 또 헤어져서 돌아오는 그 시간도 아까웠고 시간을 아끼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차를 마시러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를 보러 가고 둘이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을 한 두 서너 번 지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18년 이렇게 됐는데요. 19년인가 18년인가요. 약속을 거의 못 지켰습니다. 연인들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그 은밀한 장소를 선호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 싫어합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조금 된 그런 새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남편도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둘 사이에는 아기가 없어도 된다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로 아기가 없었대. 그래도 너무 좋아서 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아기를 낳고 그런 거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느지막하니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은 지나갔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나와 단 둘만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은 둘이 있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요. 분방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붙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합방을 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둘과만 있기를 원하세요. 둘만.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진미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해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왜 낙심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서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시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또 오해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 이쁜 애기들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강아지라고 부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이게 똥자를 붙여가지고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우리를 똥강아지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 이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애들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비둘기야 그러죠. 나의 비둘기야. 그 비둘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섬세하고 정갈하죠. 비둘기를 보면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단정하니 이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야, 이 표현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바위 틈, 그리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곳에 있죠. 바로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는 둘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그러죠. 그리고 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게 좀 들리게 해다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요, 얼굴이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죠. 목소리도 이제 허석히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좀 보여다오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부드러운 그 목소리를 좀 내게 들려다오. 주님 앞에는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그 장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 얼굴, 그걸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 속사람이 자꾸만 좀 자라나서 그 성숙한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에서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골방은요, 사실 그 꼭 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 와의 그 이 은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가셨는데요. 거기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죠. 바로 그곳이 골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물론 우리들의 이 문화 속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속에서 특출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보통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죠. 오전에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 다음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만이 아니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한 세 번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 정해놓은 거, 이게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죠. 9시가 되면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되게 되면은 또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룰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머물러 서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너희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들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이 말씀만 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데 뭐 잠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모퉁이라든지 어귀라든지 거기에 딱 서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딱 들고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목소리도 거룩하게 깔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우리는 짧게 기도하고 말았는데 저 바리새인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12시면은 굉장히 더운데 사람들도 뭐 잠자러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에 특별히 서서 그 떼약볕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수근수근 대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요, 병원에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식당에 식사를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일어나서 크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공공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그런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딱 둘러 앉은 우리들만 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작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금일금 쳐다본다고요.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네들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여기 딱 둘러선 우리와 그리고 누워있는 그분에게만 기도가 들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켰는데 따라서 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 병석에 누워있던 그 외로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영접하는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은 속으로 옆에서 그 기도를 따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는 또렷하게 옆에 있는 병석에 있는 분도 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큰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당당해야 될 때는 당당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는요 우리끼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는데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부언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반복해서 의미 없이 계속해서 하는 말을 이 중언부언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귀를 딱 막으시고 그 기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의미가 없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특히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여기에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얼마나 있는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할 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약간 강조점을 두는 것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을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면서 기도하라고 이 제가 기도할 때 약간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다른 기도는 못하니까 한 100번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중언부언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다가 중간에 다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라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요, 그냥 나온 대로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의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무 마음이 힘드셨을 때에 그때는 달리 다른 기도를 못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셨을 경우에 이제 우리 군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 못하셨습니다. 기도를 다른 기도는 못하시고 그냥 이 한 가지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셨어요. 이 기도 여러분 정말로 힘이 들면은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뒤에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요. 한 번 안 했겠죠. 여러 번 하셨겠죠. 그리고는 와서 제자들이 자는 거 보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잠시라도 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깨워놓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죠.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속에 피가 섞여 있을 정도로 진액을 쏟아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반복해서 단순히 반복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였죠. 죽을 것 같은 마음, 정말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요, 어떻게 이겨나가셔야 되냐면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쉽지 않은 기도죠. 우리는 요 기도가 유창하게 나와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히면요 딱 중단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유창하게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수식어를 또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도 아니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늘 굽어 살펴보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할 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울고만 있어도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되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기도의 그 모습을, 자세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 골방에서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만 늘 바라보고 살면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라 하더라도 늘 그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얼굴이 지겨워집니다. 물론 뭐 제 아내가 지겹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늘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또 늘 자녀들 바라보고 있으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 속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만 늘 바라보고 있으면요, 성도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만 보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못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요것 없으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라 할지라도 그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옛날에 참 먹을 것도 없고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때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 속에서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 참 많이 못 먹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해서 주면 꼭 보리밥을 주시는데요, 그 위에, 밑에는 보리밥, 위에는 이렇게 그 이 쌀밥을 이렇게 살살 흩쳐가지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살 흩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도시락 쌀 때 보면 그렇게 해서 줍니다. 밑에는 보리밥을 담고 위에는 쌀을 가지고 살살살살 흩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밥을 주시죠. 그것도 뭐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쌀을, 많이 나는 쌀을 보급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 농촌 지도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제가 아버지 계시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요, 늘 이름을 써놓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여기는 무슨 품종, 여기는 무슨 품종, 여기는 무슨 품종.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쌀이 질은 따지지 않고 많이 나오는 거, 일단 양이 많은 거, 그래서 밥은 맛은 없었지만 많이 나오는 것을 개발해내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 지금 기억이 나는데 통일병가요? 뭐 하여튼 그런 그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가 보급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표창장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못 살았죠. 저희 삼촌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은 배가 고팠다, 고구마 한 개 먹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이런 일기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못 살았지만은 저희 아버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보면은 늘 찬송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서 오세요. 그 바깥에 그 길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 들고 그 문 바깥에서 찬송을 흥얼흥얼 하면서 오십니다. 그 뭐가 그렇게 찬송할 게 흥얼거리면서 할 게 있다고. 좀 배부르게 밥에는 좀 많이 주시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가 좋으신지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00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그 험난한 가운데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0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 얼마나 험한 풍파가 많은 곳입니까? 물 속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관계 가지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던 그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고백을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하는 생명의 삶 큐티집에 보게 되어지면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진 그 동기가요, 물론 성경 말씀에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했었는데요. 근데 조지 뮬러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해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동기가요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오직 기도와 믿음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오로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번 이루어 나가 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들이 알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고아원의 그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났죠.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저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있을 그때에 뮬러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로 들어가죠. 교회를 향해서 쩌벅쩌벅 걸어가서 그 저녁에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이 기도 못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인데 이 어린 생명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봄의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조지 밀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요, 북쪽에서 오는 그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영국 전체가 이상기온이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니까 동남풍이 딱 그치고 북풍이 다시 불어와서 이 한겨울에 이 그 기온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나는 기도와 이 기도와 믿음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 자세 가지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더니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만 딱 바라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발 좀 보십시오. 자,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옆에 계시면 보고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골방에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로 안 다가오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를 갖다 놓았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죠. 아무리 미스 코리아와 같은 사람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을 해야 옆에 있는 내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리도 미웠던 시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 그러지만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장소가요, 바로 골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애를 해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아야 돼요. 저주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에서 저주를 해야 돼요. 사람 앞에 가서 저주하면 큰일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저주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 저들의 자식은 비를 먹게 하시고 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서 사람을 향해서는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방을 가질 만한 시간이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시간 없을 겁니다. 많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등산을 하신대요.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매일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집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으시겠지만 그 왜 안 믿으시겠지만 그 말씀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으시겠지만 저 등산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골방입니다, 여러분. 저 산 용지봉 올라가시면서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 스트레스 참 많아요. 삶을 보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그 아픈 것들을 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그 골방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속에서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씩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어떤 문제라도 그분은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반드시 이거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요 나아져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현상들이 너무 힘들어져 갈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자꾸만 갈수록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의로워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다 바쁘다라고 하는 세상이지만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시간, 그런 세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삶 우리는요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을 할 때요,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이 제 뇌리 속에